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세워진 근원적 토대를 보여주는 성경의 예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그에 관한 우리 지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느냐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예배와 삶의 방식 또한 형성합니다. 만약 제가 시간이 많았다면 아마도 이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시인 그리스도를 바울이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보게 된 것이 이후 그의 사역과 그의 신학을 총체적으로 형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잠깐 보게 된 일로 말미암아 그의 전체 사역이 있게 된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의 삶에서도 그와 유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 추정하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개인적으로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아브라함, 모세, 에스겔의 삶도 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그 숲을 보여주셨고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보았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읽으신다면 이사야가 가장 많이 사용한 하나님에 관한 묘사는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66장 전체에서 25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점은 그가 우리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그 시간과 장소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1절의 기록대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52년간의 통치 동안 많은 번영과 축복 그리고 영적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후반기에 아수르로부터 가장 거센 위협을 맞닥뜨렸을 때 그는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직접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대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해 분향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 뒤 그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제사장들에 의해 성전에서 즉시로 홀로 지내 별궁으로 옮겨졌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의 남은 여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직무와 왕으로서의 특권을 잃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우시아 왕이 결과적으로 죽게 된 해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서 있던 곳이 바로 우시아가 나병을 얻은 성전이었으므로 아마도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불과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나병으로 치심으로 우시아는 그곳에서 추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의 실로 위대한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면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달리말의 복음 그 자체의 계시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구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룩함은 죄로부터 성별되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를 보지도 못하실 정도로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물으셨고 이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사실 이미 앞서의 5장의 기록들이 있었던 시간 동안에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사야가 첫 번째로 사역을 위해 부른받은 때가 아니고 아닌데 이에 대해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즉 이미 주님의 종으로 부른받은 자였던 이사야가 성전에서 맞았던 경험은 복음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을 아주 심오한 깊이로 다시 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애벌레를 보고 있었는데 그 애벌레를 보며 갑자기 든 생각은 그 애벌레가 생각하기에 저와 인간인 저와 그 자신을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같이 미미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즉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진실로 제대로 알고 있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실 많은 능력을 지녔지요. 우리가 아주 높은 건물들을 짓고 또 여러 과학기술들을 발명시키고 또 해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지경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아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따라서 하나님에 비한다면 우리의 능력과 사람은 너무나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넘어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새로운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공간적인 면에서 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 것을 봅니다. 그 성전에서 그가 이 광경을 보기 위해 그의 눈을 들려 애쓸 때 마치 목을 심하게 꺾일 것만 같이 애를 써야 했습니다. 이는 과히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가 밟고 선 땅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극도의 경외함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느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보면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온 성전을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채웠다는 것은 이사야가 그렇게 느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압도하시고 그에게 그가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스랍들, 즉 본문 2절에 여섯 날개를 가진 피조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스랍들은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그중 두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죄의 계보를 잊지 않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처럼 거룩한 존재임에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지요. 그들의 두 날개는 그들의 발을 덮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든 영광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스랍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이지요. 어느 날 우리가 스랍과 또두 날개를 지닌 천사를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천상의 벌새처럼 윙윙거리며 하나님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그가 명하시는 대로 어디든 날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는 듯이 보일 것이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굉장한 광경을 이사야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향한 화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경과 그 거룩하심을 말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눈의 시각에 맞추어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눈과 귀로 이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를 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자신의 깊이를 아주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끔 그 자신을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통한 방식으로 이사야에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 또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신 보좌는 그가 자신의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보좌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곳이 요동쳤던 것입니다. 또그 때문에 그곳이 연기로 가득 찼었고요. 여러분께서는 그 광경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의 상징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시편 18장 7절 말씀도 증언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그것은 그 땅이 요동한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많은 자들이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화내시는 것으로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무엇인가, 처지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하실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마음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신비한 계시가 보여진 곳은 성전이었는데 심판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를 예고하는 것인데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직감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면서 그를 길에서 마주치셨다면 그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정결한 옷을 가진 자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는 신성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선 그 선지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거룩함이 그의 부정함을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감히 자신의 부정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무가치한 죄악된 하찮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께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알고 있는 자들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죄를 단한 번도 고백한 적도 없었고 또그 죄를 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1세기 로마 문명이 범한 무수한 죄들을 묘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1장 말미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 죄들을 범할 때 그들은 천국에서부터의 천둥의 빗장을 푸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에 대해 정하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자만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신의 사역을 수행해야 했지만 이러한 교만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교만한 자들이 마땅히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악된 성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뜻대로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모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크리스천은 궁극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행복해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주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정말로 위대한 그 그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계시가 나와 있는데 이 계시는 복음으로 그 제단에서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을 가진 것이 그 이유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 피가 들여진 희생제를 드리는 곳이 제단으로부터 뜨거운 수출 수락 중 하나가 가져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는데 그 입술은 바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한 입술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을 뵈었으나 저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니 이제 저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은 사체와 같이 부정해서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의 영광을 절대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당신의 영광에 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거하는 백성들도 다 저와 같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비로소 처음으로 이사야가 진실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의 입술이 국도의 순진함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 그 불이 핀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고 그것은 신기하게도 이사야를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즉시로 그의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함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의미지요. 다시 말해 제단으로부터의 무엇인가가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는 뜻인데 이는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가장 아름다운 일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의 값은 보상되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한 전혀 그 은혜를 받을 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는 그저 그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뿐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언급된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멘. 여기서 요한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그 사역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고 그는 태초 이전에 그 영화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주는 오직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앞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고 23절에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를 가리켜 말했으며 42절에서 관리 중에도 주를 믿는 자가 많았고 44절과 45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간단히 보더라도 요한은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의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분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용서는 임하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달래어줄 속죄로 인해 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처럼 우리도 아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해 새롭게 눈뜰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과 광채의 복음을 사실은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죄의 대가와 용서의 대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에게 여러분, 즉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깨닫게 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은혜에 관해 모든 종류의 올바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 자들인지를 제대로 인지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 자인지를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그렇게 나쁘지 않아. 사실 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매주 한 시간씩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보면서 말이야. 라고 말하시기를 멈추시고, 대신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야. 여기 나는 그가 주시는 영광스러운 공기를 마시고, 그가 주신 영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가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보여주시는 이 모든 영광을 잊고 해. 도대체 내가 무슨 권리로 이 모두를 누릴 수 있는 걸까? 라고 말이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불러올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거의 모든 진실하고 바른 지혜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바른 지식, 이두 부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계시를 본 자들입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크신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는 단한 번의 제사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눈뜨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 위대한 유익은 용서를 가져오는 복음을 위해 필요한 완전한 대가로 치름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용서를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